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꿈꿀 수조차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저희의 생각 속에 저희의 마음 속에 기억하며 남은 평생을 살아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면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증거하도록 입술을 또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앞에 모여선 저희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한 자비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하신 자비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셨던 벳세다 광야보다도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은 더욱 분명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남을 해하고 살인하고 강도 죄를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멸망에 가는 한 죄인을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믿는 성도는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치게 되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한편 강도에게 앞으로 먼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에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의 그 연약한 생명이 끝마쳐지는 그 즉시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 의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 다닌다. 그래서 뭐 귀신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이제 10월 31일이면 할로윈을 즐긴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정마다 할로윈 그 장식들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면요.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세상을 떠돌아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죄를 많이 지으면 또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다.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로 다른 인생으로 환생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연옥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마쳐지면 그 즉시로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가능하면 그 일곱 마디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마디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말씀들 전체들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그 가운데서도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며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한 죄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지금 살아있는,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의 날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마쳐진다면 그 즉시로 영원한 내세의 삶이 시작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낙원과 천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한 30년 전에 이제 군대 갔을 때 한 상사가 그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온 학생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낙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천국과 낙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천국과 낙원은 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천국과 낙원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그 설명으로 신학생이 그 정도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면박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단어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문맥을 따라서 컨텍스트를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기보다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설명하는 나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낙원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거하고 계시는 그 장소가 낙원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낙원과 천국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약 두 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왜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믿는 성도들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그 즉시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것이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땅은 분명히 흙 속에 묻히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분리된 영혼은 그 즉시로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쓰는데 이미 성도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성도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lready와 ye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미와 아직.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활하실 때 가지셨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죽은 성도들은 영혼으로서 지금 천국에 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이제 완전한 영혼과 완전한 육체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낙원과 낙원은 현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은 이제 영혼과 육신이 지금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이 육신은 더 영화로운 육신이 될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요. 어떤 장애도 없고요. 병이 걸리지도 않고요. 완전한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또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낙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시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개념보다도 나와 함께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 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평상시처럼 하실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면서도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즉시로 사람은 내세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된다면 영벌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이 두 번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던 한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23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선행에 근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누가복음 23장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행한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한편 강도는 전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죄가 크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를 통해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둘 수 없다고 재판장에서 선고를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판결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증적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요,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한편 강도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죄로 죽어가는 한 불쌍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6시간을 친히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모든 기도들을 그는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이 남기셨던 모든 말씀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서서히 죽어가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뇌를 친히 볼 수가 있었던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6시간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기회를 못 얻을 거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아마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렇죠. 같은 나라에 살지만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죠. 만나게 되더라도 짧게 한번 스치듯 뭐 악수를 한다든가 먼 거리에서 한번 가까이 본다든가 그러한 기회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6시간 동안이나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에게 질문할 수 있고 그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육체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도 달아날 수가 없는,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이 강도는 그리스도 곁에서 그리스도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6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고뇌를 바라보았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모두 주님을 향하여 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한편 강도에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강도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나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로마의 법정은 그에게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옆에서 그가 그리스도에 남기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고뇌를 바라보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성하신 자비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과 같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은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은혜로 구원을 얻느냐 하면 양자택일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는 거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한쪽 편을 이렇게 택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은 하나의 진리를 약간 다른, 각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을까? 낙심하며 절망하며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기대할 하나님의 자비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렸을 것입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을 통해서 세상에 그 생명이 끝마쳐지면 자기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이 강도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게 하셨고 그리스도 앞에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2장 몇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서로 다른 상반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어린 영아들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라고 말도 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그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보면 그 지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복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낮은 지능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수단은 통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의 그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수단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어떤 분들을 만납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로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적인 은혜, 종종 은혜를 이 권리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어떤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는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어떤 이익이지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의 죄인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편의 강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 본문을 가지고 왜 다른 편의 강도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빚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은혜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여유롭게 이렇게 그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어려운 학생들 좀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다 도와줄 의무는 없죠.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참 이 사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편의 강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강도에게서는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이 은혜로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했을까요? 죄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양심의 가책과 죽음의 공포가 이 사람의 영혼을 억눌렀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도와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게 죄의 용서하심을 선포해 주셨고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불만 달라고 모래도 사먹게 1불만 달라고 했는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부자가 내 재산은 너 다 가져. 그런 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때에 이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이 강도는 귀를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극한의 십자가의 고통이 다 잊혀질 만큼 이 사람은 기뻐했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410장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아마 그 사람의 심정이 이 410장 찬송가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 감격이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 감격을 누렸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체적으로 더 탁월한 재능들, 또 지성적으로 더 나은 그런 지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북한에서도 태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생계를 위해서 매일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러한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랍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는 자신이 결코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라고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본문의 강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자신의 구원의 소망이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스도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구원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강도에게 6시간의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은 마음껏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죽을 때까지 생생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저에게 들려주셔서 영원한 내세의 삶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기의 행위로는 결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저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삶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한 강도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심령 가운데 넘치는 구원의 감격이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